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소개할 우리 황영택 집사님, 멀리 부천에서 오늘 오전에 출발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소개들은 집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렬히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역시 대구는 살아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툰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온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드리고 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네. 내 영원히 찬양하네.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경상도 말로 억수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5년 정도 이렇게 성악을 하면 이 정도는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볼륨 VOLUM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다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끼리의 사인인데. 아, 제가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게 처음부터 지금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그죠? 휠체어 타고 있는데 간지 나죠? 예? 괜찮아요? 진짜로? 예.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키가 180이었어요. 그때 바바리 코트가 유행했을 때,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나가면은 모든 여성들이 저를 좋아하는 듯 했어요. 제 생각에. 그래도 얼굴 이쁘죠?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키 180에 건장한 청년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에도 갔다 오고 국방의 의무도 충실히 다 수행을 하고 다 할 것 하고 다치니까 조금 억울함도 들어요. 예. 그랬던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성 1리 58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울진이세요? 아이고, 우리 동양인 선배님을 만나시네.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가정 환경부터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아, 여러분도 다 한 분이시죠? 근데 엄마가 다섯 분이야. 혹시 엄마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엄마랑 생이별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와서 다른 어머님이랑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케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가정 환경이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인생을 책임져주고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니 해도 돈이었어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내가 모조리 한번 모아보겠다. 예.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공고를 졸업을 하고 아주 운이 좋게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스코 총무과에 고졸로 입사를 한 거예요. 우리 평해읍 월성 1리에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 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포스코를 딱 들어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컴퓨터랑 나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적성이 안 맞아. 예.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병이 있었어요. 예? 역마살이 끼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뭔가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차는 그런 이제 소유자였죠.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이 그렇게 썩 저한테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좀 가야 되는가? 돈을 벌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봉급쟁이로는 큰 돈을 못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차에 형님께서 그때 건설업을 하고 계셨어요. 86년도 우리나라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죠? 88 올림픽이 유치가 됐을 때 돈이 건설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을 뭐 깔꼬리로 막 끌 정도로 좋았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건면을 하더라고요. 야, 언제까지 고졸로 대기업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건설업을 하면서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가감하게 포스코를 그만둔 게 아니고 경상도 말로 때려쳐아팠습니다. 때려쳐아프고 건설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사장 동생이고 하니까 쉽게 일을 하고 쉽게 돈을 벌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저를 봉고차를 태우고 현장부터 가서 삽질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보석구에 총무과에 있었는데 어떻게 삽질부터 시키냐.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모든 업무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크레인도 배우고 경리 업무, 계약하는 거, 뭐 관리 모든 업무들을 사장이 알아야 되는 모든 업무들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이제 거래처에 가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서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근데 사무실에 저 끝자락에 아주 아주 아리따운 이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키가 167에 훤칠한 키에 몸매가 보니까 O 사이즈야. S라인. 저 있는 쪽으로 뒤돌았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인은 누가 차지합니까? 용기 있는 남자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이댔죠. 그래가지고 함께 우리는 인연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좋았대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가 아주 순수해 보여서 좋습니다. 함께 결혼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1992년 10월 21일 저는 벌써 현장에 가서 크레인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 아주 비싼 행남자기를 바닥에 쨍그랑 깨진 거예요.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여자분들 뭐 직관력, 오감, 육감, 영감까지 있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이슬비도 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고 일찍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때 크레인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드릴 같은 걸로 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파일, 전봇대 같은 파일을 땅에 시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파일이 길이가 10m에다가 둘레가 70파에다가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됐어요. 그걸 1톤짜리 그 파일을 밑에서 와이어로 세 줄로 묶어줘서 쫙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70도 각도에서 그만 와이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종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됐죠. 피할 사이도 없이 3초 만에 그 1톤이라는 파일이 운전석을 팍 걷어쳤고 저는 피한다고 허리와 머리를 숙이면서 그 파일을 맞는 순간에 벨트에 있는 부분이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을 느끼고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수술대와 중환자실을 11일 동안 드나들면서 제가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난 그때 기적처럼 제가 깨어났습니다. 침상에서 눈을 떠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침상 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살려달라고.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그 정성에 제가 깨어난 것 같아요. 깨어났는데 웬일입니까? 그때 이 작두로 잘렸던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하루 이틀, 3일, 4일 잠을 못 자겠어요. 나중에는 몰핀이란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지를 못해서 손에 꽂힌 링겉줄, 링겉병, 손에 잡힌 거를 마구 던지면 소리를 질러요.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저를 갖다가 제 손을 갖다가 이 다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제 다리 만지는데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이렇게 만지는 듯한 거예요. 그때 제가 크레인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배꼽 이하로 감각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아직도 저는 이렇게 다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다리에 힘이 없어요. 아직도 실수라도 해서 이 다리가 툭 떨어지면은 힘없이 축 처져 버립니다.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하지가 다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괜찮겠는데 온 장기가 마비가 오니까 대소변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도 저희 아내랑 병실에서 하도 답답해서 밖에 산책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채 3m도 못 나가서 휠체어를 앉은 채로 제가 대변을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오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에게 저희 아내가 괜찮습니다. 씻으면 되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 가서 아랫도리를 벗기고 밑에서 손에 대변을 묻히면서까지 씻겨주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26이었고 저희 아내 나이 23이었고 나한테 시집 와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제가 고민 끝에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이렇게 고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누구의 귀한 딸이잖아요. 고민 끝에 저희 아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이 23살이다. 새 삶을 찾아서 가라. 나의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니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새 삶을 찾아서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를 입은 지 26년째가 돼갑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양반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 양반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26살, 23살짜리가 어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두운 긴 터널의 입구에 선 듯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병원에서 정말 맨날 고민에 빠져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세상에는 죽으란 법은 없는가 봐요. 저희 아내가 점심을 잘못 먹은지 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헛구역질을 하는 거야. 응? 응? 근사님 눈치채셨나요? 예. 그때 제가 다치고 입원한 지가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다치기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전문적 용어로 할렐루야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점점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를 간병해주고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면서 10달이 됐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야. 시골에 있던 아버지가 바로 쫓아가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름이 황영택이잖아요. 애 이름을 누를 한자에 한일자에 쓸용자로 지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졸지에 일룡엄니가 돼버렸어요. 애 이름을 일룡이라고 지은 거예요. 병을 오비해서 전화기로 아버지랑 막 싸운 거예요. 아버지, 애 이름이 일룡이가 뭡니까? 일룡이가 창피하게. 야야, 한일자에 쓸용자로 한 가지 일에 특별히 쓰일 아들이라고. 예. 근데 그 일룡이란 이름을 전원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예? 어, 한 가지 일에 쓰이는 거잖아.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기는 태어났고 병원에서 우리가 못 키우니까 장모님이 데려가서 이제 키우고 우리는 병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빠인 나는 꼭 걸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그렇게 그 척수 손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한 병인 줄 몰랐거든요. 뼈가 붙듯이 그냥 회복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17개월, 18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다리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18개월 됐을 때 의사 선생님 진단 결과가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황영택 씨,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약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스스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오,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소리지는 거예요. 물론 그놈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밖에 창피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휠체어 밀고 다녀도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 휠체어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하루 눈을 떠서 견딜 수가 없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자고 했던 내가 그냥 죽음으로 모든 삶은 끝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술이 좋아서 가이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고 죽을 기회를 찾았던 거죠. 술에 만취가 돼서 깊은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다리 난간을 짓고 거기를 넘어가려고 해도 이 마비된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에 휠체어 통째로 뛰어들어서 죽고 싶어서 차도에 뛰어들면은 한국 사람들 운전 얼마나 잘합니까? 피해서 가버립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저희 아내가 모태신앙이었고 저는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예. 우리는 이사를 가면은 방향을 보고 가요. 그죠? 예. 제대로 내려오던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교회를 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치고 저희 아내가 아주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당신 많이 힘들지? 교회 가서 당신 그 힘든 마음은 한번 쏟아내봐라. 당신이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있든 안 듣든 당신 힘드니까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잖아. 맨 앞쪽에 가서 조용하게 그 신께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쏟아내면은 뭔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를 권면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이 경상도 고집에 안 간다고.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언제 가느냐? 크리스마스 날에. 예? 선물 받으러. 가자고 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오늘 혹여나 여기 오신 분처럼 억지로 끌려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를 와보니까 모든 것이 어색하잖아요. 그죠? 찬양이 알아듣지도 못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왜 꼭 눈을 감으라 그래, 답답하게. 근데 뭐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목사님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예. 네. 그렇게 교회를 그냥 뭐,
집에 있으면 정신을 안 주니까. 저희 아내는 교회를 가버리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점심을 먹으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 아, 그래요? 네네네네. 괜찮습니다. 할 때까지 하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그냥 뭐 점심 먹으러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뭐.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밖에서는 삶을 포기하려고, 예. 네. 죽자고 매일 술로 6개월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이었죠. 예. 그러면서 술을 한 잔 먹고도 교회를 왔어도 그분께 기도를 했어요.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술 먹어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자연적으로 먹지 말아도 안 먹어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끊게 돼 있어. 도대체 이렇게 다칠 인생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섭리로, 어떤 이유로 태어날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고 가치 있을까? 과연 진짜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은 예?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고 나를 어떻게 살려고 하고 죽음이란 게 뭡니까? 라고 묻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저를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겼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예. 잘 들리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고 삶은 어떻게 사는 거고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밖에서는 술로 막 방황을 하고 교회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대. 처음에는 안 믿기는 거야. 거짓말 같은 거야. 그건 뭐 만화 영화 같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민은행에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외로워서 하와를 뼈를 뽑아가지고 예, 만들었다는 게 순모 거짓말 같은 거짓말인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고 그 하와 아담 사이에 아들딸까지 태어나서 결국에는 항해운이란 사람까지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항해운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자체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형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3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배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나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러한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살다가 내일 한 호흡이 두 호흡도 아니에요. 요 호흡을 꺼내면은 하나님이 끊으시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세상에 에?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이 휠체어를 타고 한 3, 40년 살아도 괜찮겠구나. 뭐 이 땅이에야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이후에 나의 삶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오늘 살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라는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를 주잖아요. 그죠? 이 물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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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죠? 근데 저는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 혹시 뭐 장로님들 받아본 거 있나요? 예? 여기 받아본 적 없죠? 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듯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삶의 모든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됐죠. 그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보기 시작을 했죠. 장애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현실이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재활을 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게 휠체어 테니스입니다. 병원에서 테니스를 이제 처음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외래 치료를 갔다가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택시가. 근데 선배인가 봐. 빨간 스쿠프, 그 현대 스포츠카 있죠. 그 차를 몰고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 멋지게 빨간 차가 딱 서도만 운전석 문짝이 탁 열리면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휠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위에 라켓 가방을 올리고 유유히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 장애인이 그렇게 멋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쫓아갔죠. 쫓아가 보니까 라켓을 잡고 공을 치고 있는 거야. 치는데 2m, 3m 벌어진 곡도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분위기 봐서 한번 어떻게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코치님한테 제가 운동을 더 좋아하니까 저도 한번 해봐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운동을 하는데 선배들은 그렇게 아까처럼 자동차 면허증을 따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낮에는 테니스를 잠깐 하고, 또 오후에는 또 일을 하러 가요. 또 돈을 벌고. 아, 살 수 있는 거구나. 선배들 보면서 이제 살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죠. 재밌더라고. 그때부터 나도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 2년 운동을 하는데 선배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맨날 지는 거야.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한 2년 접어요. 오기가 생겨, 오기가. 하기 싫다니까, 테니스. 그렇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그 선배들 중에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선배들이 있더라고. 그 선배들은 어깨 힘을 다 주고 유유히 휠체어에 멋있게 밀고 다녀. 그 선배님이니까 제가 이제 후배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러면은 인사도 안 받아. 같은 장애인끼리. 근데 그 태극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아니, 휠체어 장애인들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대. 최선을 다하면 된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배들을 이제, 저는 이제 국가대표가 목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은 못 벌었지만 내가 명예를 한번 얻어가지고 국가대표로서 나의 자존감을 한번, 존재감을 내가 꼭 한번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라는 뭐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저보다 2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는 2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부터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휠체어 먼저 빨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참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단 휠체어가 빨라지기 위해서 휠체어에다가 자동차용 폐 타이어를 두 개 묶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앞 1km 되는 그 공원을 땀을 뻘뻘 흘리고 휠체어를 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뻘뻘 하는 공원을 돌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똑바로 쳐다 안 봐요. 아침 저녁으로 30도 경사로를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왔다 갔다 그래. 웨이터, 수영, 테니스가 해야 되는 모든 적합한 운동을 다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 1년, 2년, 3년 해놨는데 국가대표가 목표였는데, 국가대표는 뭐 국가대표요. 8강, 16강도 못 올라가는 거야. 제가 옛날에 불교신자였으니까 3년쯤 되면 우리가 삼재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삼재 깨었나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도 항상 이렇게 막 불교 생각이 항상 그 잔재가 남아있었어. 그래, 그냥 나는 끼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 저는 그냥 아마추어로 진짜 건강을 위해서 그냥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감독님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가대표가 내가 목표인데 국가대표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막 두근두근 내리죠. 예? 감독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그런 거야. 영태가, 너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 막 힘이 불끈 솟더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한마디 그렇게 칭찬해봐요. 2박 3일 잠 안 자고 할걸 아마. 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와,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감독님이, 영태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다는 게 아니래. 이분이 충청도 분인데 사투리를 써가면서 지대로 해야 된대, 지대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운동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예요. 일본으로 유학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TTC라고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 근데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돈이 있었어요. 사고 당하고 장애 보험금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돈 당신 위해 쓰고 싶다고. 그때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목동 아파트를 사놨으면 지금 한 다섯 번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을 다 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완전 환경이 완전 달라요. 가보니까 코트장이요. 테니스 코트장이 100개가 넘어요. 아, 이거 놀래줘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예?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걸 NG 났다 그래요. 예? 아침 마당 같은 데 가면 리허설 하잖아요. 그렇다 치고, 다시 한번 갈게요. 가니까 100개 넘섭디 되려면,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셨죠? 예. 일본에 가보니까요. 테니스 코트장이 100개가 넘어요. 실내 코트가 30개야. 그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실내 코트마다, 한 코트마다 카메라가 다섯 대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앞에, 뒤, 좌우, 위에. 그리고 내가 레슨 받는 그동안에 이 카메라가 나를, 폼을 찍어가지고 레슨이 끝난 다음에 코치가 나를 불러가지고 그래픽으로 슬로우 비디오로 저의 폼을 교정시켜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일본 땡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시스템이 완전 달라. 한 포인트에다가, 한 곳에다가 공을 200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되니까 공 안 보고도 거기 들어가. 진짜로. 동물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서비스 계속, 50개씩, 100개씩, 200개씩. 예. 그러면 이제 부상이 오잖아요. 부상이 오면 안 되니까 웨이트를 하면서 또 여기에 맞는 근육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라고. 식이요법, 잠자는 거, 쉬는 거 이런 거를 코치가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공을 치는 것도 대고 마고 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는 원래 공 치는 거 안 보여줍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대구 드림교회에 왔기 때문에 꿈 미리모 황경택 집사거든요. 아이 꿈의 아이콘이잖아요. 예. 네. 박수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켓이 이렇게 이 마이크처럼 마이크처럼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란다. 라켓을 잡고 손을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이 빈 공간에 라켓이랑 휠체어 링이랑 같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치고, 반대로 돌고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근데 포핸드를 치는데, 공을 치는데 휠체어가 멈추지 않도록 S자를 그리든 팔자를 그리든 휠체어가 항상 이렇게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을 딱 치는데, 포핸드를 저기서 코치가 쳐주면은 가서 공을 쳐요. 치고 반대로 가서 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빠르죠? 안 보였죠 방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쳤냐면은 가서 포핸드 똑같이 쳐요. 가서 빵 치고 돌아야 되는데 라켓을 잡고 뒷바꾸로 해가지고 반대로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포가 얼마나 느립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국내에서 3년 동안 운동을 했잖아요. 2년 동안 도쿄를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만에 한국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던 그 해에 한국에 딱 들어왔습니다. 돌아와서 선배들 공 치는 거 보러 갔죠. 도대체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을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직도 뒷받고 하고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테니스 인구가 한 6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138명밖에 없었어. 그리고 제가 137명을 이겨버렸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잠깐. 그 한 선수를 이겨야 제가 뭐가 돼요? 국가대표가 되어 있는 거야. 그 한 선수가 대구 사람이야. 저하고 항상 라이벌이 있어요. 경상도 문디 둘이가 완전 라이벌이었어. 그 선수는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어떤 선수도 그 선수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 대구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막 애가 생긴 것도 막 동글동글하게 생겨가 찔러도 피도 안 나오 막 눈, 코, 입 다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선수하고 장장 3시간 이상 게임을 한 거야. 사람 옆바닥이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습니다. 첫째 세트 7-6으로 이겼어요. 근데 둘째 세트 저버렸어. 6-7로. 마지막 파이널 세트를 갔는데 6-6 접전 끝에 6-all이 된 거예요. 세트 all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6-6이라 그러면은 7-5로 타이브레이크를 해서 두 점 차이로 이제 승패가 갈리게 하거든요. 근데 접전 끝에 7-7, 11-11, 12-12, 아까 하던 거 이거 한번 해주셔야 돼. 13-13, 14-13, 15-13으로 제가 그 친구를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동안에 이 장애로 인한 모든 힘들었던 거와 훈련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어려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보상을 다 받더라고. 태극기가 여기 딱 달리니까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깨가 다 이렇게 들어져요. 예. 네. 태극기가 여기 딱 달고 있으니까 갑자기 국민교육 헌장이 외워지더라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의 대사리요. 이야, 뭔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제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정말 나의 자존감이,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내가 살아있는 가치가 느끼기 시작. 나도 할 수 있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때부터 한국의 짱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딥니까? 세계잖아, 세계. 세계에서 짱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투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랭킹이 하나도 없던 내가 이제 투어 생활을 해가 알래스카, 아프리카 빼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브리티시 오픈, US 오픈,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막 이런 포인트를 점점 따고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영택 선수는 89위였어요. 저 미치였어. 해외를 나가보니까 해외 선수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애들이 너무 밝아. 표정들이 휠체어 타고 다녀도 쟤들이 맨날 하는 소리다. No problem. I can do it. Come on, come on 이래. 가봐야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근데 쟤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주시다. 다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몸은 불편해도 그나마 괜찮지만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저도 막 억지로 감사. 가을이니까 감사. 죄송합니다. 감사를 그냥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감사합니다. 식당에 의자를 안 들고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의자를 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가면 의자를 빼줍니다. 이것도 또한 감사.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데 다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다리 안 아파. 통증이 있을 뿐이지. 예. 네.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아시안 게임 가서 한국 최초로 동메달을 따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안 게임의 동메달은 저는 금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저의 목표는 올림픽의 메달인 거예요.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감독님 주위에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같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올림픽을 참가하려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경사로로 이제 집에 가려고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는데 앞바퀴에 돌이 걸려가지고 휠체어가 앞으로 굴러버렸어요. 손을 짚었는데 손에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도 수술 자국이 12바늘씩 이렇게 꾸민 자국이 보입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몸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눈에 망막박리가 와서 눈이 보여지지 않게 시작해요. 어떻게 이루어온 국가대표를 한순간에 못하게 돼버려요. 돈을 벌자고 했는데 돈도 안 되고, 명예를 되찾고 싶었지만 명예도 안 되고, 또 시련과 좌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하반신 마비 다리에다가 팔도 못 쓰고 눈도 못 쓰고, 근데 딱 한 군데가 살아있는 데가 있어요. 요 입이 살아있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요 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내게 힘든 삶에 위로와 회복을 주는 이 찬양 가운데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예. 네. 그때 스위스 월드 팀컵을 마치고 그때 제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려고 제가 기도원에 갑니다. 정말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성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금식을 하는데 3일까지는 어떻게 버티겠어요. 예. 네. 근데 3일째 되는 날에는 배가 고파 진짜 죽을 것 같아. 배가 고파 죽는 게 뭔지를 알겠어. 그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기도원 그 맨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기도도 안 나와요. 배고프면은 찬양도 안 돼. 그냥 배만 부여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너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밥 먹고 뭐하고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뭐 때문에 사냐? 맞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했었고 명예를 찾고 싶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진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7일을 금식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사중창팀에서 간접적으로 성악을 찬양단 팀에 들어가서 찬양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성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그러는 거야. 지대로 해야 된대. 그 선생님도 똑같아. 지대로 해야 된대. 경상도 발음으로 엄대를 가보래. 엄대.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선생님한테 뿅 가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페라 아리아 중에 라돈나 모빌레라고 혹시 노래 아세요? 여자의 매음 이런 가사예요. 아마 제가 불러드리면 알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라돈날 모빌레 구알피말 벤또 벤또 도시락 하이 땡땡
이 노래 아시죠? 네. 야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을 해도 나보고 안녕하세요 이래요. 너무 멋있어. 그래 하나님의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근데 현실과는 다르잖아요. 저는 36. 예? 음대를 가려면 뭘 봐야 됩니까? 수능을 봐야 되잖아. 2002년도 밖에서는 월드컵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난리가 났는데 책상에 엎드려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국사, 사회, 영어, 논술. 우리 고3 전문 선생님, 그 고등학교, 그 고등부 부장님 선생님이 내 차 트렁크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참고서를 잔뜩 실어주고 본인 서울대 제자를 싼 가격으로 두 명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열심히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수능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을 해야 된대. 제가 이태리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우리 독일어 전공했다 그러더라고. 그걸로 한글로 다 적었잖아. 바기 시마 샘비안자. 독일어도 똑같이 라이젠 플리엔. 1년 동안 그걸 계속 발음 공부하고 리듬 그 다음에 곡 해석하고 그 뜻을 알아야 내가 뉘앙스를 전할 거 아니에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발음이 엇비슷해요. 바기 시마 샘비안자 라이젠 플리에 마이네 리트. 독일어는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장로님 맞죠? 예. 예? 그래서 구텐 나흐트 나흐트 막 그러잖아요. 수능 준비됐고 논의 준비됐는데 이 소리가 안 되네. 하반신 마비 장애 휠체어를 앉아 있으니까 고음이 안 나. 사이브룻 목젖이 올려가가지고 우리는 이게 남자들은 이 목젖이 열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 행정막에 에너지도 없죠. 감각도 없죠. 울림의 공간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배에 벨트를 두 개 묶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호흡 연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오이 소리가 열리는데 기가 막혀. 세 파트 소리가 나더라고. 1년 만에 365일 새벽 기도를 맨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 꼭 내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나 못할 것 같습니다. 365일 새벽 기도 드렸어요. 연습은 안 해도 시험장에 탁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휠체어 타고 당당하고 최선의 모습만 보여주자. 그래 앞에 탁 서가.
바기시마 샘비안자
1등으로 들어가 버렸어. 야. 들어가 보니까요 동기들이 있더라고. 동기들. 예? 제 동기들이 있더라고. 제가 37에 들어갔잖아요. 그 동기들은 몇 살이에요? 21, 21이래요. 오리엔테이션 있죠. 신입생 환영회. 거기를 갔어. 보통 다른 계열들은 보통 뭐 평상어를 써요. 안녕, 너 집 어디, 너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악가 한 400명 모이면 소리가 달라요. 남자들 바리톤들은 돼지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테너들은 좀 뾰족해. 안녕하세요. 여자들은 귀신 소리 막 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애들 400명이 돈 애들만 다니는 근데 저기 학생장인데 나를 불러요. 지가 나를 와서 불러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이 한 두 배 정도 더 넓은 데서 나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네, 내보고. 아줌마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사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돌아가면서 인사하면서 내가 여기 앞에서 그랬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큰형님이라고 불러주라. 예? 큰형님이 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밥을 사줘야 돼. 그죠? 뭘 줘야 돼, 그죠? 나는 술 안 먹지만 걔들은 술도 사줘야 돼. 그럼 술 먹고 대리운전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 큰형님 이래요. 근데 1학년 때는 이놈들이 큰형님 소리 하더라고요. 2학년 올라가니까 막 먹어. 큰 자를 빼요. 그러면 뭐가 돼요? 형님. 3학년 올라가니까 임마들이 님 자를 빼. 형. 4학년 올라가니까 의야 막 먹어. 근데 그 17년 차이 나는 걔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 옛날 우리 1940년, 30년 같으면 16살, 17살 이러면 시집 장가 다 갔어요. 그죠? 그 사람들 맞죠? 장로님들. 그러니까 그때 장가 갔으면 내 자식들 아니요. 근데 걔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걔들이 원래 장애인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뭔가 조금 어색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휠체어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젊어지더라고요. 예. 부부들 이쁜 부부를 만나잖아요. 이쁜 와이프를 만나면 이뻐져요. 제가 진짜요? 진짜 그거 모르세요? 진짜요?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막 이러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뻐졌다니까 우리 와이프 덕분에.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정말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악이 예술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영혼과 영혼이 교감하는 이 학문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소리를 이 발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기본에 충실해서 매일 그걸 연습해 나가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레슨을 받았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이 소리 맞습니까? 이렇게 내는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소리 내는 법, 뭐 음악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야. 서울대 교수보다 잘할 거 아니야.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딱 하고 나니까 제가 8학기를 다녔는데 6학기를 장학금을 받았다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저는 기본만 했어요. 걔들이 안 한 거지. 에? 저는 기본만 했다니까. 하나님 참 놀랍죠. 그렇게 4년 졸업을 딱 하면은 제가 멋진 곳에서 노래할 줄 알았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서 멋지게 노래를 할 줄 알았어요.
내 순도르마 내 순도르마 빈체로 빈아체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내가 힘들었던 곳, 내가 정말 지치고 어려웠던 곳, 병원 가서 후배들한테 오늘처럼 제 삶을 이야기해주고 찬양해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배님을 뵈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한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와, 내가 이해해야 되니 도움만 받던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이제 섬기는 일이구나. 배워서 남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래서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해라.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순 거짓말했어. 배워서 남주는 거요. 내 가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때부터 희귀 난치병 어딜 돕겠다고 전국 1522km 감이 안 오죠? 15박 16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저 휠체어를 밀고 비장애인 250명이랑 자전거를 타고 가서 콘서트를 열어서 죽어가는 어린이를 도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복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기 시작을 하고 이 세상이 황영태가 뜨면 난리 나고 완전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 장애라는 편견을 깨려고요. 별의별 끝에 도전을 다 했습니다. 수상스키, 번지점프, 승마, 스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저걸 통해서 나의 삶을 나를 깨우치고 이 장애라는 편견을 깨우고 싶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네모라면은 저는 세모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장애인이 됐다고 어떻게 틀렸다라고 이야기 못하냐는 거죠. 그냥 다른 모습이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줬습니다. 사랑하라고. 프로야구 애국가 재창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아침마당 대찬 인생 그때부터 막 많은 방송에서 희망의 메신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 저는 부여받고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현대 삼성 대기업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장래 희망이 생겼습니다. 4살 때. 예. 해외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느끼니까 이 커가는 아들 이름 뭐라고요? 일용이를 데리고 이 아들도 세계 넓은 이 세계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갔어요. 첫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애가 좋아서 날 아빠 저 구름 봐라. 나는 매일 본다. 가는 데마다 국가대표라고 칭찬받고 대우받으니까 지가 국가대표인 줄 알아. 눈이 노란 외국 사람들 이기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빠를 존경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해주시다. 우리는 5성급, 6성급의 호텔에 가서 가끔 머무르거든요. 예. 아침을 먹으러 일룡이랑 갔잖아요. 얘가 놀래 자빠졌어. 막 돼지 소리를 내더라고. 아빠 이거 언제 다 먹어? 네가 다 먹는 거 아니여. 그때부터 아빠를 존경하는데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주차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장애인 주차장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 한 번씩 다 대보셨죠? 아주 좋아. 근데 이제 대면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야. 대면 안 돼야. 그 우리는 이 공간이 필요해서 그 길을 넓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니까. 근데 얘가 뻑한 데가 있어요. 얘를 4살짜리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5월 5일날 에버랜드를 갔어요. 사람들 5월 5일날 에버랜드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군데 더 가는 데마다 줄이 1km 넘게 섰어요. 땀을 찍찍 닦고 일용이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빨간 모자 쓴 아저씨가 그 모자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관리. 그 아저씨가 나보고 그걸 일용이가 봤어요. 이놈이 평소에 휠체어를 안 미는데 휠체어 손잡이를 두 개 딱 잡고 그러면 지가 붙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VVIP인 줄 알아. 걔가 그때 4살이었는데 걔 4살 때 장래희망이 장애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점 환상이 깨져나가긴 했지만 4살이 보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아빠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이 자기는 보기 좋았는가 봐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저희 아내, 아들이 지금 26살입니다. 군애를 제대하고 예, 지금은 실용음악을 해요. 삼수를 해가지고 예대를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가요. 지금 방학 때는. 예,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돈도 잘 버더라고. 지금 로보텔 호텔에서 뭐 그 저기 일하는데 아, 애가 뭐 일단 잘 생겼으니까 로보텔에서도 먹히는가 봐요. 돈 벌어가지고 선교 가고 지용돈 쓰고 잘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는 불가리아 갔다 왔어요. 코트 만 원짜리 사가지고 입고 중줄모 쓸고 이러면서 카톡으로 왔어. 불가리아가 내 땅이다 이러더라고. 그래 오지 마라 이랬어요. 네.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SBS 스타킹에 출연했을 때 사진 잘 보십시오. 제 머리가 저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패럴림픽에 제가 애국가 제창을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참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참 진짜 이 동해물가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동해물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동해물가를 초청을 많이 받거든요. 애국가 제창을. 예.
하느님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저는 KBS고 MBC고 SBS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우
이렇게 해요. 그 전화가 와, PD가. 아니, 양현택 씨, 하나님이라 하면 어떡해요? 한 의미인데. 아, 저는 그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 부릅니다. 이러고, 예. 다음부터 뭐, 안 해도 되지만, 뭐, 어쩔 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가족의 힘과, 기도와, 더불어 또, 많은, 교회 공동체 분들이 도움으로 정말 독고다이는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섭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여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이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정말 힘든 시간에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진리를 모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인이 없는 삶은 그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주인이 없는 강아지들 보셨죠? 길을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뭐 그런 진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주인이 있는 개들은 어떻습니까? 간식 주고 염색도 해주더만 요즘에 씻겨주고 닦아주고 야, 이 주인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구나. 그리고 힘든 시간에 올지라도 그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 것이 참 이게 진리라는 것을. 예.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지고도 정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2018년 다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항상 겨울, 여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파랗파랗 꽃이 피는 봄도 있고 아주 귀한 열매를 맺는 가을도 있습니다. 그 여름 잘 견뎌내시고 또 그 인생의 겨울이란 겨울을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